기독교는 뭐니 뭐니 해도 은혜의 종교지요.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잘잘못을 가리고 이래서는 안 되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도가 된 이상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만약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딱 한 줄로 정리가 됐어요. 모든 은혜의 시작은 깨달음이요. 또 은혜의 과정은 덮으심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과정은 덮어주시는 은혜로 시작이 되고요.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은 결국 고백에 의해서 확실해집니다. 먼저 은혜의 시작이 깨달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지금 약혼한 대상이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은혜이겠습니까? 불안하지요? 심각하지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요? 누가 알까 겁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부끄럽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또 은혜의 과정은 덮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셔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 덮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반응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절에 드디어 이 마리아가 깨닫고 또 자신의 그 모든 허물, 부끄러움, 수치가 덮어진 이후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메시아의 탄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에 일찍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다윗의 왕과 왕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외쳤고요. 성경에 나오는 우수한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것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상황을 만드셨고 또 그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요. 마리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게 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출생지를 알려주죠.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얘기합니다. 또 누구에게서 태어날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밝히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알려줍니다. 32절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지금 찬찬히 몇 구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되십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700여 년 전부터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외쳤던 그 외침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메시아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것을 놓쳐요. 그래서 자꾸 이성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그러니 해석이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도 너무도 황당한 얘기고 너무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황당한 이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의지를 갖고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의 생각과 이성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끌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그것도 만왕의 왕을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짐작하지도 전혀 예상하지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신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구나 지금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신의 계획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이 임신의 계획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리.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지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이 일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어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한 여인이 겪어야 될 어려움치고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받은 자래요. 어떻게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결혼도 안 한 여인이 갑자기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주어졌을 때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넓지 않거든요. 지금도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럼 이 사실이 온 동네방네 다 알려질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볼 때마다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수근거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지요. 그래서 마리아 역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물어요.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찌함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얘기하지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격에 안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당한 대가지요. 내가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을 얻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격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격이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격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러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절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권리입니까? 은혜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여인이 당황할 것을 예측하지도 못했을까요? 그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예측도 못했을까요? 그런데도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당황할 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도, 아무리 정말 남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일을 내가 저질렀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 그것도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남부끄럽고 얼마나 숨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절대로 그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지요. 저주란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일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은혜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지요. 34절 중간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에 천사가 35절에 보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치리라. 할렐루야. 덮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덮으심은 은혜의 과정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심으로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도록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무섭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고 무서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덮어주시겠다. 뭐가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과정이에요. 은혜의 과정이요.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혹 지금도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황당한 이야기로만 그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설교에서 성탄의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그가 그 기적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성육신 사건이 기적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이 기적이요. 세 번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세 번째 기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의 계획보다 언제나 앞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예고는 신약시대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 일이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자신이 계획하던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요. 과감히 내 생각, 내 계획을 과감히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너무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아예 모른 척 지나가고자 할 때가 있지요. 뻔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척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황당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때로는 나의 계획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다고 여길 때가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모험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또 말씀해 주셔도 고집스럽게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현실적이고 안전한 자기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응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어 세심하게 설명하시고 이해 안 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마리아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외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 마리아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